네, 오늘은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대신 특별 편성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연구위원과 직격 인터뷰 시간으로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또 북한의 ICBM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24일이죠. 북한이 지금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북한의 주장대로 화성 17형 신형이 아니고 기존의 구형이었다 이렇게 밝혀지고는 있는데, 자, 일단 북한의 이번 도발이요,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북한이 모라토리움 선언을 4년 만에 깨고 신형 ICBM 발사를 감행을 했는데,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사실 사전에 이미 예견된 일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ICBM을 발사할 거다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우리 정부 정보 당국에서도 이미 예견을 했었고요. 북한이 그 작년 1월에 노동당 네. 8차 대회를 개최했고, 이때 김정은이 얘기했던 게 지속적인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이걸 그 이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 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었고, 2월 27일하고 3월 5일에는 한국하고 미국에서 ICBM 성능으로 평가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미 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16일 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폭파했었고, 이번에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하면서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북한 스스로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전부터 이미 북한이 언젠가는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깨고 ICBM 시험 발사를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미사일을 올해 들어서 10번 넘게 발사를 하면서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미 사전에 좀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걸 보면요, 한국의 정권 교체기를 노린 의도적 도발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좀 더 크게 국제정세로 보면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진행 중이고요. 사실 북한이 지금 시점을 노린 이유가 뭔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북한이 지금 굉장히 예. 절묘한 시점에 이제 ICBM 시험 발사를 했고, 사실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네.
파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파기할 정도의 어떤 이벤트를 할 때에는
예.
국제정세, 특히 미국이 대북 제재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얼마나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대외적 조건이 있느냐, 이런
네.
걸 이제 철저히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서 아주 최적의 시기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파기하는 ICBM 시험 발사라는 시점은
예.
굉장히 절묘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관심이 거의 지금 국제사회 관심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다른 데를 볼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 또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네.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지금 그 미국에 반발하고 있는 이런
예.
대치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설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점을 선택을 했고요. 더구나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윤석열 이 새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당선되면서
네.
정권 교체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은 실제로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를 북한이 주도해 가는데 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시점을 이 ICBM 시험 발사하는 시점으로 절묘하게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한국 상황으로 보나 국제 정세로 보나 약간은 뭐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챙겨봐야 될 게, 사실은 뭐 원론적으로는 미국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속이는 일본 뭐 북한 쪽 이렇게 가까운 쪽에 발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핵심은 미국과의 장기전 요 언급일 텐데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이런 도발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요게 또 관심사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예. 정부는 지금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북한이 이제 파기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대응책을 예. 논의하기 위해서 벨기에 이제 브뤼셀을 당시에 이제 방문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이 ICBM 문제에 관련해서 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미일 두 정상 간 논의에서는 일단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예.
규탄을 하면서 이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안보 공약을 확고히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좀 밝혔고 그러면서 바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어찌 됐든 뭐 그게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어쨌든 강력하게 어떤 북한에 대한
예.
제재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북한이 미국과 대항을 해서 장기전까지 가겠다 뭐 이런 언급을 한 상황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지금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대치 구도가 약간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또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또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을 미국의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보시기에 앞으로 그럼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런 대결 구도가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한반도에서는 예.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 구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지금의 어떤 국제 정치적 상황을
예.
신냉전으로 규정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
네.
대결 구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러 갈등은 뭐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중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이런 그 중국,
네.
러시아와 어떤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규탄 성명 채택이
네.
이번에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대결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제 대결 구도가 네.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대북 정책 또는 그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한미일
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그렇죠.
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갈등 구도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중국과 러시아가 약간 발목을 잡는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또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새 대통령 당선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전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는 좀 많이 바뀌었고 말씀 주신 대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또 긴장된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남북관계는 예. 뭐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저사세로 북한과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남북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 자신들이 핵 보유, 핵 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그 비난하지 마라.
네.
그리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마라.
네.
이런 게 지금 북한의 요구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새 정부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응징하겠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도 이 현재의 어떤 경색 국면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과 어찌 됐든 남북 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당분간은 또 이런 정권 교체 시점과 맞물려서 남북 관계가 당장 좋아지긴 힘들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 또 유엔 안보리도 바빴습니다.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응책이 논의됐을까요?
예, 그 25일 날 유엔 안보리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
네.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북한 규탄 언론 성명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 논리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네.
반대를 했고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과
그러네요.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예.
이 적대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북한이 ICBM 시험 발사한 후에 유엔
예.
안보리 제재가 2397호가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때 ICBM 시험 발사와 관련된 트리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ICBM 시험 발사를 북한이 또다시 하면
예.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그때 넣어놨는데 원유가 지금 400만 배럴 그리고 정제유가 50만 배럴만 공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ICBM 시험 발사라면 이걸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원유 400만 배럴과 정제유 50만 배럴에서 공급량을 더 줄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중국, 러시아는 그렇게 되면
예.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네.
그런 걸 명분으로 그리고 미국도 책임 있다 이런 걸 명분으로 들어서 여기에 이제 반대하고 나선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미국이 이 유엔 안보리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해 가면서
네.
대북 제재 수준을 수위를 좀 높여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잠깐 또 북한 주민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여쭤보면 사실 북한의 이런 도발이 결국에는 대북 제재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 텐데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 더 큰 타격 입지 않을까요?
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제 북한이 그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원 수출이라는 게 거의 뭐
그쵸.
막혀 있었고요.
네.
수출이 거의 안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뭐 국경 봉쇄까지 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네.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북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면
예.
북한 경제가 입는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냐 아니면 또 권력 유지냐 뭐 이런 거 사이에서 좀 북한 당국도 갈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군사력 강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막대한 예산도 여기 쏟아붓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북한 정권의 이 목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예.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
핵 보유국으로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 하노이 미북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네.
이제 딜을 요구했는데 그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파기가 됐죠. 미국은 영변 이외 모든 핵시설, 핵무기를 다 포기해야
네.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이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결국
네.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이 핵 보유국으로 승인해 줬을 때 어떤 그걸 목표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CBM 시험 발사 또 앞으로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위기 수준, 위험 수위를 계속 북한이 높이고 있는 목표는 핵 보유국으로 묵인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 당연히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 북한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 압박은 심해지겠죠.
그쵸.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질 텐데 그런 부분은 희생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승인 받는 걸 목표로 네.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 당국은 지금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군사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또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를 냉랭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문제 어떻게 풀려나갈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로 특별하게 함께해 주신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